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찌하여 자녀냐는 제목으로 기도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기도와 관련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4번이고요. 그런데 비해서 누가복음에는 11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의 교훈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범을 여러 번볼수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도처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분주한 일과를 소화해야 할 때나, 인생의 고비를 맞는 순간이나, 하나님 뜻을 확인할 때나, 순종할 힘을 덧입어야 할 때나, 최후의 숨을 쉬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위로와 능력을 맛보면서 그분의 품에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기도 모범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 특정한 날에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공생애 기간 중에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결단이 필요할 때도 기도하셨는데요.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최초로 논쟁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특별히 열두 사도를 택하시기 전에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6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알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조차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한 제자 요청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사실 주기도문은 성경에 두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초기 때의 것인데 산상수훈의 한 부분으로서 가르치신 것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요, 훨씬 뒤에 유대의 후기 사역 때 가르치신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시간과 장소가 다른 배경으로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반복해서 가르치시려고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두 번씩이나?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를 생활화할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기도해야지 하고 알고만 있지 말고 실제로 무릎을 꿇어라. 진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주기도문과 떡세 덩이 꾸는 비유를 중심으로 기도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련한 내용이고요. 하나는 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요.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일어났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는 이 때에는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 과거에 이례적으로 어떤 사건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라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현재 명령형으로 지속적으로 소리내어 기도할 것을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주기도문 뭐 하라 이렇게 하면 그냥 뭐 행사 다 마치고 그냥 우르르 그냥 생각도 해보지 않고 주기도문을 그냥 마칠 때 하는 마감 기도처럼 이제 그렇게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과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아버지요 그러는데요.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에서는 아람어를 평상시에 사용을 했는데요. 아람어로 아버지를 아빠라고 한답니다. 이 아빠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파테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 말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아빠라든지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두렵고 너무나 어마어마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은 거의 혁명적이라고 할수 있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랍니다.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그 삼계명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여기 보면은 그 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읽거나 쓰지 않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름이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존경을 받으셔야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밟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거역해서 범죄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상황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간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는데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언급하신 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가지고 사단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당신이 직접 다스리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속히 올 것을 갈망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네,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데요. 인간의 필요에 관심을 돌리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의 문제, 죄에 대한 용서, 시험에서의 구원, 이세 가지 주제를 언급하시는데요. 먼저 일용할 양식이란 이 말은요. 날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냥 그날 그날의 삶에 필요한 실제적 양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날마다 필요한 양만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림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고 떠날까 염려해서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라. 땅의 것을 구하되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필요한 것들만을 구하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사람에 대한 용서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인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 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도 전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그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기도 전에 먼저 그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를 먼저 해야 되는 뜻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 간격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랬는데요. 이 시험은요,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의 사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그 행해졌던 그 시험을 뜻할 때도 사용되었고요. 여기에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과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나 타락하도록 하는 그 외적인 유혹이나 내적인 유혹 그리를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시험에 굴복하지 않도록 이끌어 달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을 자를 찾는데요. 사단의 주 목표물 대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보다 집요하고 끈질긴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시험에 굴복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13절은요, 기도 응답이 확실히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먼저 5절에서 8절 사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유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은 간청하여 기도 응답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러면 이 비유에 나오는 그 친구처럼 기도 응답에 그렇게 인색한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니까 뭐라 하셨냐면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처럼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내로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참 지체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도가 인내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가 당장 응답이 없어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9절에서 10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보면은요. 9절에서 10절 그게 보면은 구하라 이제 기도가 좀 전에 앞에는 간청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기도가 어떤 국면으로 접어졌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런 점점 더 적극성을 갖고 기도하라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집요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먼저 9절 제일 앞에 보면은 뭘 해놨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당대에 그 예수님 계실 그때 랍비들은요, 말을 할 때에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나 글이나 구절을 인용해서 누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구약의 토라를 인용한다든지 자기 스승이 한 말을 인용하다든지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은 절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다른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적인 권위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을 꼭 이루시고야 만다는 그 바탕 위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도가 하나님께 끝까지 간구를 해야 되겠지만은 겸손함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그 8절 중간 밑에쯤 보면은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개역개정 그 예전의 성경에는요, 뭐라냐면 간청이 아니고 강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면은 무슨 뜻으로 나오느냐 하면은 부끄러움도 없는 파렴치한 또는 뻔뻔스러움, 때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가시게 구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청한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뻔뻔스러울 정도로 시간, 장소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부끄러움도 없고 파렴치함 그런 사람처럼 진짜 하나님께 강청하고 열심과 끈기를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구절에 가보면은 뭐라 해놨냐면은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라는 이 말은 동등한 입장에서가 아니고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겸손하게 청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 강청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겸손하게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다 갖추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강청하면서도 겸손하게 구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 가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소돔 성에 있는 롯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기도를 하느냐면요, 소돔 성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집요하게 6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6번이나 간절히 집요하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간절히 기도한다고 강청하는 기도를 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예의를 잊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예의와 겸손을 지키는데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에서 티끌이나 재와 갓싸오나 감히 죽게 아뢰노아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주 간절히 강청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겸손을 유지하여서 조화로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그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된 것은 원어에 보면은 시제가 미래직설법인데요. 이거는 어떤 때 쓰이냐면은 반드시 성취될 일을 묘사할 때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적극적인 기도는 확실히 성취된다는 삼중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각자 기도의 응답을 개별적으로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생선과 뱀, 알과 전갈이 나왔는데, 하나는 먹는 것이고, 하나는 먹으면 죽는 맹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알은요, 달걀을 말하는데요. 왜 알과 전갈을 이야기했냐면은, 전갈이 몸을 이렇게 구부리면 달걀과 비슷한 모양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강구자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뭐, 좋은 것으로 줄지언정 더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진정 좋은 것을 주는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성도들이 그 합당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것들 중에 하나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그 좋은 것들의 원천이 되는 성령을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기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하나님 자신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많은 의문이 머리에 스칩니다. 왜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었던 기억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응답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여기 밑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 가장 좋은 응답은 반드시 긍정적인 응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도 있고요. 질병같이 부정적인 것들도 가장 좋은 것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조차도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어려움들은 우리 성도들을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은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빠진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기도하지 않을 때에 사단이 우리를 밀가루듯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39절과 4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과 40절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그 아버지가 나오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이미 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왜못 쫓아냈을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영적인 권세도 사용할 수가 없는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 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 찾는다 그랬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방심하고 있으면요. 사단이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겟세마네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같은 22장입니다. 22장 43절부터 4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수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하실 때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요? 여기 보니까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땀에서 피 성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기도가 술술 나올 것 같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기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가 잘안 됩니다. 왜냐?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죄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없습니다. 나는 절대 불가합니다. 언제 이게 가능하냐? 주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계속 몸부림쳐야만 됩니다. 악한 사단의 여러 가지 거짓말에 속아서 조금 있다가 하지. 바쁜 이것만 해놓고 하지. 하나님 저 조금 있다가 할게요. 이렇게 사단의 속삭임이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금만 하다가 그만두서는 또안 되겠습니다. 좀 전에 나온 바와 같이 파렴치한 그런 사람처럼 부끄럼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고 정말 간청하는 그런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뒤에서 응원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뭐라 해놨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했고요. 좀 전에 우리 읽었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어찌하여 자녀냐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자녀냐. 이거는 육신의 잠도 말하겠지만 영적 잠도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야, 너 어떻게? 어째서 너 자녀냐? 하는 이는 주님의 그 애타는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어서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깨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 우리 마음에 불을 일으키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기도하고자 결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기도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에 지체 없이 곧바로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산의 날을 기다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때까지 기도한다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다른 일을 먼저 했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